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그 우리가 흔히 클라우드나 인공지능 이런 거 얘기할 때 막 손에 잡히지 않는 저 하늘 위 어딘가에 떠 있는 가상 공간 약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름부터가 구름이니까요.
네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중동에서는 우리가 매일 접속하고 또 의존하는 그 디지털 세계에 그러니까 물리적 심장을 향해서 실제 미사일이 겨누어지고 있단 말이죠.
아주 살벌한 상황이죠.
네, 지금 이 순간에도 기술, 사회, 그리고 저 멀리 우주라는 거대한 시스템들이 각자의 물리적, 논리적 한계선에 부딪히면서 막 엄청난 파열음을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된 자료들을 쫙 한번 엮어봤습니다.
이던 자료들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이게 엮어보니까 그 팽팽한 한계선들의 실체가 되게 선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오늘 다룰 자료들이 이란의 데이터 센터 공격 주장부터 시작해서 AI의 물리학적 한계, 그리고 한국의 개헌 논란, 마지막으로 아르테미스 2호의 우주 임무까지거든요.
와, 진짜 스펙트럼이 엄청 넓네요. 중동 지정학부터 탈탐사까지니까요.
네, 겉보기엔 진짜 전혀 달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인간의 야망이 도달한 끝자락이라는 그 하나의 선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아주 깊게 파헤쳐 볼 건데요. 근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맞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 중에는 한국 정치의 가장 뜨거운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개헌 논의, 그리고 개헌령과 관련된 아주 날선 논평들이 딱 포함되어 있거든요. 워낙 양극단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사안이라서요.
그러니까요. 아주 민감한 주제죠.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철저하게 관찰자의 시점에서 양쪽의 논리가 대체 어떤 구조로 짜여 있는지만 객관적으로 해보해 볼 예정입니다. 저희 두 사람은 여기서 뭐 어떤 좌파나 우파 같은 정치적 입장도 절대 대변하지 않으니까요. 판단은 온전히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역할은 이 복잡한 정보의 숲에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핵심적인 맥락을 짚어드리는 약간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이니까요.
예, 정확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충돌 지점으로 바로 가보죠. 가상과 현실이 정면으로 쾅 부딪히는 곳, 바로 중동입니다.
아, 파이낸셜 뉴스 기사 내용이죠?
네네. 최근 분석들을 보면 이란 혁명 수비대가 바레인에 있는 아마존 클라우드 인프라, 그리고 두바이의 오라클 데이터 센터를 타격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네, 이란 측의 주장이죠.
그리고 이란이 최근 고위 인사 암살 배후로 미국하고 이스라엘을 지목하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테슬라와 이런 글로벌 IT 기업 17개를 타겟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 약간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었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아니, 우리가 보통 테러라고 하면 대사관 폭파하고 군사기지 공격하고 막 그런 물리적인 파괴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통적인 전쟁의 문법이죠.
네, 그런데 데이터 센터를 노린다고 하니까 뭔가 확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마치 디지털 세계의 물리적 신경망을 직접 노리는 느낌이랄까요?
와,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게 바로 현대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증거거든요. 데이터 센터는 그냥 컴퓨터가 수만 대 모여있는 시시한 창고가 아닙니다.
그럼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스마트폰, 글로벌 금융망, 자율주행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그 AI 모델들이 전부 그곳에서 숨을 쉬고 연산 작업을 하거든요.
아, 진짜 심장이네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 논평과 기사를 보면서 되게 날카롭다고 느낀 분석이 있어요.
오, 어떤 건가요? 잠깐만요. 저도 기사를 보면서 계속 들었던 의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란이 공격을 했다고 막 주장을 하는데 막상 그 데이터 센터 건물들이 불타서 무너졌다거나 하는 명확한 물리적 피해 증거는 안 나왔단 말이죠?
네, 아직 확정된 건 없죠.
그렇다면 이거 그냥 서방 세계를 향해서 막 겁주는 거, 허세나 심리전 아닌가요? 건물에 그만 안 갔는데 글로벌 기업들이 왜 이렇게까지 비상사태인지 솔직히 직관적으로는 잘 안 와닿거든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근데 피해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타격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게 이 사안의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아, 눈에 안 보이는 타격이요?
네. 논평가의 분석을 보면 이게 명확해지는데 건물이 물리적으로 무너지지 않았어도 사이버 공격과 물리적 위협이 막 동시에 가해지면 네트워크망에서는 엄청난 방어 비용이 발생합니다. 트래픽 과부하도 걸리고요.
아, 방어하느라 시스템이 뻗어버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일부 AI 서비스 사용자들 사이에서 막 지연 현상이 일어나고 불편하다는 호소가 감지되었다는 게 그 증거죠. 그리고 논평가가 아직 소름 돋는 시각을 하나 던집니다.
뭔데요?
과거에는 미국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을 테러하는 게 가장 큰 위협이었다면 이제는 이 글로벌 AI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전원을 딱 내려버리는 거. 그게 서방 세계의 일상과 경제를 훨씬 더 치명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듣고 보니까 진짜 순둥둥.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을 부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잘난 AI 두뇌로 향하는 산소호흡기를 우리가 언제든지 톡 끊어버릴 수 있다. 이거를 증명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죠.
디지털 경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사실은 미사일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물리적인 건물이라는 거. 와, 그 역설적인 한계를 아주 제대로 찌른 거네요.
맞아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역설적으로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는 더 절대적으로 변하거든요. 외부 지정학적 갈등이 언제든 우리 스마트폰 속 AI의 숨통을 끊을 수 있다는 걸 아주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자, 외부 미사일 위협도 무섭지만요. AI 자체가 짊어진 내부적인 폭탄, 이것도 진짜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시는군요.
네, 오마이뉴스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 저는 AI가 그냥 계속 똑똑해지는 줄만 알았지 이렇게 덩치만 커진 고도비만 상태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고도비만요. 적절하네요.
진보 AI 연구 모임 초청 강연 내용을 보니까요. AI 모델들이 매개 변수를 막 수조 개씩 가지면서 성능은 좋아졌는데 그만큼 전기를 무시무시하게 먹어치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고요.
네, 에너지 장벽에 부딪힌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윤선 물리학 박사가 오일러 라그랑즈 방정식이라는 물리학 이론을 새로운 돌파구로 딱 제시했다고 하는데 아니 갑자기 컴퓨터 공학하는 AI에 웬 물리학 방정식이 튀어나온 겁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AI의 한계가 이제 단순한 컴퓨터 공학을 넘어서 에너지와 물질이라는 순수 물리학의 영역으로 훅 넘어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 덩치가 너무 커지니까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는 거군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 이름은 좀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해요. 이게 물리학의 최소 작용 원리를 수학적으로 풀어낸 거거든요.
최소 작용 원리요?
네. 자연계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절대 낭비하지 않으려는 성질이 있어요. 예를 들어 빛이 렌즈를 통과할 때나 물이 산에서 흘러내릴 때 얘네들이 막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가장 힘을 덜 들이고 갈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자연스럽게 찾아내거든요.
가만. 이거 들어보니까 깍 감이 오는데요. 우리가 막 퇴근길 꽉 막힌 도로에서 집에 빨리 가겠다고 무작정 더 크고 기름 많이 먹는 비싼 차로 바꾸는 거. 이게 기존의 AI 방식이었다면요.
네네.
오일러 라그랑즈 방정식은 기가 막힌 샛길을 쫙 찾아내서 기름은 훨씬 덜 쓰면서도 빨리 도착하게 해주는 일종의 아주 똑똑한 내비게이션 알고리즘 같은 거군요.
와,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딱 그거예요. 그동안의 AI는 수조개의 단어 데이터를 그냥 무식할 정도로 엄청난 전기를 막 쏟아부어서 강제로 연산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냥 덩치 싸움, 심싸움이었죠.
전기 먹는 하마였네요.
네, 하지만 강연자의 시각은 다릅니다. 데이터라는 바다와 연산이라는 흐름을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공간으로 보고 그 안에서 정보가 이동할 때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쓰는 물리적 궤적을 딱 찾아내자는 거죠.
자연의 법칙을 AI에 그대로 이식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이런 물리 법칙 외에도 전문가 혼합 기술, 약자로 MOE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나 희소 모델 같은 접근법들도 연구 중이라고 나오거든요.
아, 저도 그 용어들 봤어요. 근데 전문가 혼합 기술은 방금 말씀하신 거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용어가 좀 어렵더라고요.
원리는 사실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걸 다 쓰지 말자 이거예요.
에너지를 아끼자.
네네. 전문가 혼합 기술을 되게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네네.
근데 기존은 AI는 감기, 골절, 안과, 피부과 전문의 1,000명을 전부 한 진료실로 다 불러 모아서 회의를 시키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와, 배 한 번 아픈 것 때문에 1,000명을요? 완전 인력 낭비네요.
그렇죠. 엄청난 낭비죠. 반면에 전문가 혼합 기술은 딱 문진을 해보고 아, 배가 아프시군요. 그럼 소화기 내과 전문의 딱 한 분만 들어오세요. 하고 나머지는 그냥 쉬게 두는 겁니다.
아, 딱 필요한 스위치만 켜는 거군요.
맞아요. 필요한 부분만 활성화해서 전력 소모를 극단적으로 확 줄이는 방식이죠.
와, 확 와닿네요. 무식하게 몸집만 불리던 AI가 이제 어떻게 하면 덜 먹고 더 영리하게 일할까?
그 초유의 마법을 막 물리학이랑 생물학에서 빌려오고 있는 거군요.
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패러다임이 효율성 중심으로 바뀌는 게 지금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논평가는 한국의 잠재력을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대한 자본이랑 막 엄청난 전력을 때려박는 덩치 싸움에서는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을 이기기가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본력 차이가 워낙 나니까요.
하지만 작고 전력 소모는 적으면서도 극도로 효율적인 제품을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거. 이건 한국 산업의 오랜 DNA거든요.
아, 반도체나 스마트폰처럼요?
네. 마냥 우리만의 독자적인 인공지능 생태계, 이른바 소버린 AI를 구축하는 경쟁에서 이런 물리학적, 하드웨어적 효율성을 무기로 딱 내세운다면 우리가 충분히 판을 흔들 수 있다는 게 논평가의 분석입니다.
덩치 싸움에서 두뇌와 효율의 싸움으로 넘어간다면 우리에게도 충분히 승산이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AI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물리학의 엄격한 규칙이 필요하듯이요.
네.
우리 인간 사회라는 이 복잡한 시스템이 분교하지 않고 잘 굴러가기 위해서도 가장 밑바탕이 되는 강력한 규칙이 필요하잖아요.
아주 강력한 규칙이죠.
바로 헌법입니다.
네.
세 번째 출처인 부산일보 기사를 통해서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뜨거운 뇌관인 개헌 논란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희는 철저히 중립입니다.
네, 절대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판의 핵심 쟁점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제기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같은 단계적 개헌 논의를 둘러싼 아주 팽팽한 대립이거든요.
양쪽 주장이 아주 날카롭더라고요.
네, 양측이 똑같이 헌법을 이야기하는데 그 텍스트를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먼저 우파 측,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주장을 분석해보죠.
네네.
이 주장의 핵심은 현재 야당이 추진하는 개헌이나 법안 논의가 결국 특정인, 즉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포장지에 불과하다는 비판입니다.
아, 그러니까 헌법이란 그 성스러운 룰을 개인의 권력 연장을 위해서 오용하고 있다, 이런 시각이군요.
딱 그렇습니다. 주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표의 공소 취소 논란이나 검찰청 폐지 추진 같은 걸 언급하면서 이게 국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마구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조항을 먼저 지키라고 아주 일갈을 하죠. 아무리 선출된 권력이나 거대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예외 없이 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그 헌법의 견제 기능에 방점을 딱 찍은 겁니다.
아, 권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서의 헌법이네요. 하지만 이에 맞서는 좌파 성향 논평가의 반론, 이것도 완전히 다른 곳을 날카롭게 짚고 있습니다.
네, 시각이 아예 다르죠.
국민의힘 측이 헌법을 말할 자격 자체가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데요. 과거 헌정 질서를 파기했던 그 요건에 전혀 맞지 않는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시를 언급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때 그것을 옹호하거나 체포를 막아섰던 세력들이 어떻게 감히 헌법 수호를 입에 올리느냐, 이렇게 강하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네, 논평가는 검찰청 폐지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우파랑은 완전히 다른 맥락을 제시해요. 검찰개혁 논의가 나온 게 단순히 특정 정치인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 때문이라는 거죠?
수사 권력이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서 국가의 통치 권력처럼 막 군림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의 인권을 짓밟아온 그 뼈아픈 역사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과거의 역사적 맥락을 끌어오는군요.
네, 그래서 우파가 헌법 11조의 평등을 앞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과거 국민의힘 집권 시절에 과연 그 법의 잣대가 기득권이랑 일반 국민한테 평등하게 적용됐었냐, 이렇게 아주 매섭게 되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이 대목에서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양쪽 모두 마이크 앞에서는 막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헌법 정신, 헌법 수호 이걸 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단어는 똑같아요.
근데 한쪽은 거대 정치 권력이 법의 심판을 피하고 장기 집권하라는 걸 막는 게 헌법 수호라고 하고요.
네네.
다른 한쪽은 수사기관이나 계엄령 같은 그런 국가의 초법적 폭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게 헌법 수호라고 한단 말이죠. 헌법이라는 텍스트는 딱 하나인데 이걸 지킨다는 의미는 왜 이렇게 완전히 갈라지는 걸까요?
아,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사회 시스템이 한계치에 딱 달했을 때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현상이거든요.
한계치요?
네. 헌법은 본래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막 다투더라도 결국에는 아, 알겠습니다 하고 승복하게 만드는 최후 합의문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보루죠.
그런데 선출된 정치 권력과 법을 집행하는 수사 권력, 이 둘 사이의 불신이 극에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최후의 합의문조차 상대를 공격하는 창, 그리고 나를 방어하는 방패로 치환되어버리는 겁니다.
아, 룰 자체가 무기가 되는 거군요.
맞아요. 룰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 룰을 해석하고 운영하는 주체들 사이에 최소한의 신뢰자본, 그게 완전히 바닥났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씁쓸한 단면이죠.
시스템을 유지해야 할 규칙이 오히려 서로를 파괴하는 무기가 되어버렸다. 와, 지정학적 테러, AI의 물리적 한계, 그리고 사회 규칙의 파열음까지 쭉 듣다 보니까 솔직히 좀 숨이 턱 막히네요.
좀 무거운 이야기들이긴 하죠.
네, 그래서일까요? 인류는 지구 위에서의 이 지독한 갈등과 한계를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도피처이자 개척지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드디어 우주로 가는군요.
네, 마지막 출처인 BBC 코리아의 아르테미스 2호 우주 임무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의 시선도 넘어 우주 공간에서는 리드 와이즈먼을 비롯한 4명의 우주비행사가 탑승한 오리온 우주선이 지구 궤도로 돌면서 시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람이 탄 거네요.
네, 달을 향해 본격적으로 날아가기 전에 기체의 모든 생명 유지 장치와 내비게이션을 점검하는 초고위험 테스트가 지금 진행 중인 거죠. 다행히 우주비행사들의 생존과 직결된 화장실도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우주에서 화장실 고장나면 진짜 끔찍하잖아요. 상상도 하기 싫은데.
생지옥이 따로 없겠죠?
근데 이번 테스트 과정들을 쭉 보니까 이게 단순히 우주선 잘 날아가나 한번 보자, 이런 가벼운 수준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네, 아주 치명적인 기동이 남아있죠. 여기서 달전위 궤도 투입, TLI라고 부르던데 이 핵심 기동을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이게 실패하면 미국이 2028년까지 달에 사람을 보내려던 전체 일정표가 완전히 휴지조각이 된다고 하던데, 이 달전위 궤도 투입이라는 게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어려운 기술인가요?
지구의 강력한 중력을 우주선의 자체 엔진만으로 뚫고 달까지 쭉 가는 건 연료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 무거워서 못 가는군요.
네, 그래서 지구 궤도를 아주 빠르게 돌면서 원심력을 쫙 얻은 다음에 정확한 타이밍에 엔진을 훅 켜서 우주선 자체를 무슨 새총 쏘듯이 달을 향해 튕겨내는 기술, 그게 바로 달전위 궤도 투입이에요.
와, 새총 쏘듯이요?
네, 근데 각도나 타이밍이 0.1초라도 어긋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선이 영원히 심우주 미아가 되거나 아니면 지구로 곤두박질쳐서 추락해버립니다.
헐, 실패가 절대 용납되지 않는 초고위험 캠핑 여행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기술의 성공 여부가 미국의 전체 우주 패권 타임라인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인 겁니다.
잠깐만요. 우주 패권이요? 저는 이거 그냥 달에 발도장 한 번 더 찍고 돌 죽고 오는 순수한 과학 탐사인 줄 알았거든요.
아, 과거 아폴로 시대랑은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달, 특히 그 중에서도 지구에서는 통신이 잘 닿지 않아서 아주 미지의 영역이었던 달 뒷면 있잖아요.
네네.
거기를 선점하기 위한 신냉전 시대의 본격적인 영토 전쟁이에요.
그래서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 같은 막강한 민간 기업 자본까지 총동원해서 이걸 방어하려고 하는 거고요. 단순한 과학적 성취를 넘어서 달에 있는 희귀 자원을 누가 먼저 캐내고 우주 인프라의 표준을 누가 장악하느냐, 그 피말리는 싸움입니다.
와, 달을 두고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부동산 자원 전쟁이네요. 그럼 이 거대한 우주 체스판에서요, 아까 AI 이야기하실 때 효율성의 잠재력이 있다고 하셨던 우리 한국. 한국은 어떤 카드를 좀 주고 있습니까?
오, 한국도 꽤 선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주기술 7위권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미국의 우주연합체인 아르테미스 약정에도 당당히 10번째로 서명을 하면서 자리를 하나 차지했어요.
오, 자랑스럽네요.
하지만 관련 논평은 아주 냉정한 과제를 하나 툭 던집니다. 강대국들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R&D 예산 팍팍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시급한 건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우주에 올려놓은 위성이나 인프라를 지키기 위한 사이버 보안 강화라는 겁니다.
우주 사이버 보안이요? 우주공간 저 멀리서도 해킹이 막 일어나고 그러는 건가요?
그럼요. 물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통신과 데이터망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적국이 굳이 값비싼 미사일을 쏴서 우리 위성을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궤도 제어 시스템을 그냥 해킹해서 방향을 살짝 틀어버리거나 먹통을 만들어버리면,
아,
그 천문학적인 가치의 우주자산이 우주공간에서 순식간에 고철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죠.
와,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퍼즐이 하나로 쫙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처음에 그 중동의 데이터 센터 타격 위협에서 시작했잖아요.
네, 물리적인 위협이었죠.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를 먹어치우는 AI가 물리학에서 효율적인 지름길을 찾는 과정을 봤고요. 또 사회 유지의 마지막 룰인 헌법이 정치적 불신 속에서 무기로 전락하는 씁쓸한 모습도 봤습니다.
네, 모두 각자의 한계에 부딪힌 모습들이죠.
그리고 마침내 지구를 떠나서 우주로 나아가 달 뒷면을 차지하려는 이 경쟁까지요. 결국 이 모든 게 인류가 각자 속한 시스템의 물리적, 사회적 한계선을 어떻게든 뚫고 나가서 주도권을 쥐려는 아주 치열한 생존 게임이네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 궤적들을 쭉 종합해보면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아주 묵직한 생각거리 하나를 딱 던져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어떤 건가요?
첫 번째로 다뤘던 중동의 데이터 센터 공격 주장, 그리고 방금 마지막에 다룬 우주 자산 보호를 위한 사이버 보안. 이 두 개를 한번 연결해볼까요?
네네.
머지않아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나 성공하고 강대국들이 달 뒷면에 기지를 짓고 엄청난 자원을 캐기 시작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지구 위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겪고 있는 그 지독한 데이터 센터 테러 위협이나 이념과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인 사이버 전쟁, 이게 끝낼까요?
설마?
네, 아마 달 궤도와 우주 인프라 위로 그대로 아주 똑같이 복사돼서 올라가지 않을까요?
맙소사, 인간이 달에 닿기 위해서 막 물리학의 극한을 돌파하고 우주선 화장실까지 완벽하게 고쳐내면서 우주로 뻗어가고 있는데 정작 그 우주선에 타고 있는 인류의 갈등 해결 능력이나 본성은 지구의 진흙탕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뜻이군요. 계신 여러분은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기술이 우리를 저 멀리 달 뒷면으로 데려다 줄 수는 있겠지만요. 거기서 서로 파괴하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까지 코딩해 주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기술은 도구일 뿐이니까요.
네. 지구의 발을 딛고 선 우리의 야망이 우주로 뻗어나가는 이 눈부신 기술력, 그리고 그 이면에 짙게 자리 잡은 지독한 갈등의 그림자. 오늘 밤엔 이 모순적인 인간의 한계선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 번쯤 깊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마구잡아할 더 깊고 날카로운 통찰들을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